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영원한 갈보리라는 찬양, 아, 참 좋네요. 아,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찬양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찬양대를 만나더라도 동일한 축복의 멘트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과장된 축복은요, 상대방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요, 또 신선한 자극이 돼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요, 얼굴이 훤해 보입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고 약간의 과장된 축복을 해주십시오. 키 작은 자매님 보고 키 참 크시네요 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마음껏 받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서 상하 전체를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진답니다. 사무엘상은 31장, 사무엘하는 24장으로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아주 웅장하게 그려져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서가요, 실은 세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시대, 사사의 마지막인 사무엘, 그 다음 새시대, 왕정시대의 초대왕 사울왕, 그 다음 2대왕인 다윗왕, 이 세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서 초반인 사무엘상 8장에 이르면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을 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왕이 이 왕좌가 주는 이 어둠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대신 젊은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르러 이렇게 사울 왕정 기간에 젊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등장과 전쟁에서 다윗의 공로로 말미암아 초반에는 이 사울 왕과 다윗이 관계가 참 좋게 시작을 하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관계가 긴장과 오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만은 21장에 이르러서는 사울이 다윗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광야 유랑 생활, 정처 없는 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그 세월이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울 왕국은 점점 쇠약해지고 급기야 유적대국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가의 모든 사울 왕족의 사람들이 다 전사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윗은요, 이 기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랑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위협과 추격, 그리고 여러 번 잡힐 뻔한 위험으로 인해 이 심신의 지침, 피곤함, 고통이 밀려왔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알 수 없는 그 답답함이 10년에서 15년 동안 자신을 참 괴롭혔습니다. 10년에서 15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이르릅니다. 31장에서 사울과 그 일가는 이웃 적대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부 다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과 민심은 이 다윗에게 점점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 1장에서 8장, 오늘 본문 9장이 시작되기 전인 이 1장에서 8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국내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본인 국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해서요. 주위 적대 국가를 하나씩 속국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 다윗 왕국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견고해지고 위상이 높아집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지만 이런 일련의 인생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늘의 축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거지꼴로 생명을 부지하고자 했던 이 1급 정치범이 순식간에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렇게까지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왕정을 견고히 세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굳이 비신앙적인 용어로 말을 한다면 하늘의 기운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해야 할까요? 또한 이 사울 왕으로부터의 위협과 유랑 생활의 거친 환경이 아마도 다윗의 생존 감각을 탁월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나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전화위복이 된 셈이지요. 그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장인 10장이 이르러 마지막 적대 국가와 마지막 적대 정적을 없애고 최고의 정점에 오릅니다. 무소불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최고 정점의 문턱에 서서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직전에 한 치의 틈도 안 생기기 위해서는 꼼꼼히 처리해야 할 한 가지가 실은 남아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생존 감각과 계산으로 볼 땐 그의 머릿속에 늘 찜찜하게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가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남아있는 불씨가 없을까 싶은 거예요. 사울 왕가의 성인 남자가 20년 전 블레셋 전투에서 다 죽었다 하더라도 아마도 분명히 불씨가 잔존할 것이야 라는 이 생각력. 사울 왕가의 폐망이 있은 지 대략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분명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테고 그 녀석은 지난날의 그 선조들의 왕위와 명예와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고 또 자신의 가문에 앉았던 왕자에 앉아있는 이 현 다윗 왕국과 다윗을 아마 원수로 여길 것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최고의 정점에 이제 곧 우뚝 선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암투의 씨앗이 남아있다면 싹이 나오기 전에 아직 뿌리부터 완전히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으로 인한 이 정략적 활동이 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동양 서양의 모든 왕정사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기는 유년기와 소년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인생이 생존 위기의 인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싸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재략과 모략이 필요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초반 인생 가운데 사울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을 배신한 그 상처, 그리고 이로 인한 사람과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 그것이 있었을 테고요. 또한 이런 인생 여정을 허락한 하늘이 아마도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으며 그렇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의 싸움꾼과 정치 모략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0년, 15년의 광야 유랑 생활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가의 불씨를 없애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적인 수순입니다. 이런 생각의 수순으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찾는다면 언제일까 다윗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지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오르는데 언제쯤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시점을 찾은 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의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월화 그 저녁 사극 드라마던가요? 선덕여왕 한창 인기가 있던데 선덕여왕하고 시청률을 아마 경쟁을 해도 거의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은데 제목은 다윗 여왕 그러면 되겠죠. 다윗이 왕, 이 남자죠. 예, 다윗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아니나 다를까요? 사울 다윗이 오늘 본문 9장에 이르러서 사울 왕가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수소문을 합니다. 결국 사울 가문을 섬겼던 시종 시바를 찾게 되고요. 이 시종을 통해 사울 가문의 직통 후손을 찾게 됩니다. 그 찾은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으로 절뚝발이 장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주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아주 젊었을 적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곧 사울의 친손자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원 사망을 할 때요 그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 5살 때 유모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 아들 5살짜리를 안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도망을 가다가 그만 절뚝발이의 장애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는 유모 덕분에 향촌 유벽한 곳으로 자신을 숨기고 대략 20여 년간의 삶을 은닉하며 살게 됩니다. 아마 성장하면서 가정까지 꾸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이 다윗 왕이 자신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끌려가게 되었고 공포와 두려움 가득 다윗의 면전에 오늘 본문에 하면 탁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젠 죽었구나 생각이 드는 그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의 정점에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또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뜻밖의 말을 듣는데 그 말 표현이 뭐냐 하면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3절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다윗 임금이 너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인간 다윗과 왕정 사이의 상식과 전통과 법대로 현 왕권을 위해 네 생명을 빼앗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선포에 따라 그 할아버지 사울 왕가의 옛 경제권을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회복시킵니다. 또한 나아가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과 왕자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왕권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앗아가기보다는 그 반대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정점에 오른 한 왕을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한 다윗의 인생을 힘들게 한 옛 왕권 사울을 향해 베풀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내용과 핵심 메시지가 지금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나님의 은총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길래,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기 위해 저는 시대를 건너뛰어서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에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인력시장에 나가서 몇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과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합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 포도원 품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계약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12시에 가보니 또 포도원 품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세상에 오후 3시에 나갔더만은 또 있습니다. 또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바로 1시간 전 오후 5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품꾼이 있었습니다. 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6시가 지나면서 모든 품꾼을 데리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오전 9시와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주실 거야. 그러나 그 포도원 품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천국의 셈법을 이야기하시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할 때요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공정하게 적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주님께서 참 불공평한 처사를 하신다, 주님의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느꼈습니다. 비록 계약이었지만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한두 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대할까? 저의 생각과 상식, 또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등 적용해서 정확히 셈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싶었고요.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계약을 고치수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전 지금도 그런 생각과 셈법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른 시각, 이른바 주님께서 보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의 시각, 천국의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신 중요한 주제 하나를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며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이른바 하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 유지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생명을 유지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한 최소한 필요한 생명 보존 장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종일 태양빛 아래에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보응입니다. 다시 말해 12시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12시간 뼈 빠지게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100% 지킨다라는 의미이고 율법을 100% 준수할 때에만 천국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 모두가 율법의 1%에서 99.99%만 지킨다 할지라도 100%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합당하지 않은 관계로 천국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계약입니다. 100%의 율법 준수를 해야 천국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실은 느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인간에게는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인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나의 한계만을 깨달을 뿐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올바르고 공정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담고 있는 율법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 선포입니다. 율법의 수준까지 완벽히 이르러야 그나마 천국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전 6시에 들어간 품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들어간 품꾼이며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하나님 주님의 눈에 띈 품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누리지 못하고 배를 곪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전 6시부터 12시간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100%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천국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눈으로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 왜 동일한 한 데나리온 주나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눈과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고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9시에 왔건 12시에 왔건 3시에 왔건 5시에 왔건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 뜨인 이상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허락하셔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다윗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므비보셋에게 베풀겠다 하는 겁니다. 최대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사울 가문의 직통 후손인 므비보셋을 없애는 왕정사의 상식적인 공의를 집행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억지로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실은요, 이 다윗이 오늘 본문 9장보다 2장 앞선 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깨닫는답니다. 찾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상승일로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내 자신의 생존 본능과 하늘의 행운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몰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인생에까지도 약속하고 보장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다윗,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주권적 선택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들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았는데 나를 처음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언약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몰아오셨기에 이 자리에 온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는 그 7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깨달은 자의 고백과 감탄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9장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이 므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 수혜를 받은 므비보셋이 본문 9절에서 그 다윗이 7장에서 감탄한 것과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순간입니다. 원수 보복이라는 저주의 사슬이 끊기고 생명과 축복의 줄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덕택에 천국이라는 한 대단히 오늘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도덕, 가문, 명예, 선행, 수행,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는 한 데나리온에 미치지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무조건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 덕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세월 속에서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내가 무엇이 간대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을 하겠습니다. 함께 도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상식과 법대로라면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고 정적 제거의 1순위가 되어야지만 그들의 인생과 입에서 내가 무엇이 간대 네가 나에게 이렇게 베푸는가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바로 앞에인 8장 그 8장에서의 다윗은 싸움을 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9장을 지나고 10장 10장에서도 다윗은 싸움을 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는 이 9장이 무게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등쳐먹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싸움과 몰락의 인생 곧 제2의 다윗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원수 갚음, 미움, 분노라는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생명과 축복의 줄이 이어지는 전환점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과 믿음으로 싸움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흘러가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길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생각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수많은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연약하고 작은 자 같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담임 목사 휴가 중에 계신데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육신절에도 충분한 힘을 갖고 돌아오시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다시 한번 담임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에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수가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죄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생하게 하시고 주여 나아갈 때까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의 충분한 힘을 갖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해 더욱더 영적으로 충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최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 삶 가운데 위로와 하나의 회복의 은총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